구약성경 사사기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느래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자 하는 사사기 19장의 내용, 그리고 이제 19장에 일어난 사건의 기원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20장과 21장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그 끔찍한 내용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 19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이제 이 후렴구처럼 이렇게 들려오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18장 1절에서 그 들렸던 어떤 그 이야기가 19장 1절에서도 또 이렇게 후렴처럼 우리에게 반복구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비극의 이 테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여기서 물론 왕은 어떤 이 당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어떤 인간 지도자 혹은 그 다윗 왕조를 이렇게 옹호하기 위한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가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옹호하기 위한 어떤 그 역사가의 어떤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때의 시절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참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29세 미만은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나. 굉장히 좀 끔찍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첩을 그러니까 이렇게 아내가 있고 둘째 아내도 있고 셋째 아내부터 이렇게 첩으로 불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용인되는 어떤 게 사회적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좋았을까요? 형제님들 좋았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근데 어찌됐건 좀 이상하죠. 레위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지파들 옆에 붙어서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첩을 맞이했다. 이것부터 좀 이상한데 2절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물론 이제 이 행음했다는 말이 이렇게 번역에 따라서는 이 처가 화를 크게 내고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이제 이 레위 사람과 어떤 뭐 이렇게 연인 간에 어떤 부부 간에 싸움을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양쪽 중에 한 명이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던지 뭐 바람을 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들을 해서 이렇게 화가 이제 크게 나서 이제 자기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 넉 달 동안 이제 거기서 지내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걸 기쁘게 생각해서 이제 잔치를 이렇게 베풀지요. 4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이제 넷째 날쯤에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떠나가자 하니까 이제 그 굉장히 그 사위를 좋아하셨던 건지 아니면 같이 먹는 걸 좋아하셨던 건지 아니면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아저씨가 장인으로 볼 수 있겠죠. 이분이 나도 이렇게 그냥 가면 배고프니까 떡 좀 먹고 가라. 그래서 이렇게 떡을 먹으니까 이제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술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같이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니까 밤이 될 때까지 거의 밤이 될 때까지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굉장히 어떤 그런 먹고 마시는 자리를 좋아했던 어떤 그런 사람 좋은 사람들일까요? 약간 그런 이제 동네에 보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거 좋아하는 그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약간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래서 이제 7절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 다시 기숙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원래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아유 장인 어른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또 하룻밤만 더 자지요. 8절에 보니까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떠나고자 하니까 아예 장인이 선수예요 보니까 그렇죠? 그대의 기력을 도두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지금 해가 뜨거우니까 뜨거울 때 가지 말고 좀 먹어라. 그래서 이제 9절에 또 이제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는 근데 이제 레위인은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지금 이제 다섯째 날이니까 사실 그 이제 안식일을 레위인들을 잘 지켜야 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일주일 동안 탱자탱자 놀다가 내가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리고 이제 빨리 생각이 나갖고 갑자기 출발하게 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 시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별로 중시, 레위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어찌 됐건 이제 뭐 무슨 이유가 들었 무슨 생각이 들었건 레위인이 내가 빨리 이제 돌아가야겠다 해가 다 질 무렵에 이제 길을 이제 급하게 떠납니다.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장인하고 회포를 풀고 거의 뭐 일주일 가깝게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여부스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여부스는 이제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아직 다윗 때의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그곳은 이제 그 이방인들이 살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져서 이렇게 어딘가 유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방인의 도시에는 유숙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부스 근처에 있는 어느 도시를 가죠? 그렇죠. 12절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래서 기부하러 가자.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기부하러 가는데 이 기부하러 가는 도시는 베들레헴하고 굉장히 가까운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 기부하는 베냐민 지파, 우리의 형제 지파, 나는 레위 지파, 기부하는 베냐민 지파들이 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형제 지파가 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특별히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또 이렇게 같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잘 대하라는 그 율법 규정이 있으니까 잘 대해주겠지 했는데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레위인하고 첩하고 하인 한 명하고 나귀 두 마리하고 이렇게 멀뚱거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노인이 16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외지인인 것 같은데 지금 해는 다 져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이렇게 길거리 한복판에 서 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여기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는 원래 에브라임 사람인데 내 이제 아내를 이렇게 데리러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이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방인들의 지역인 여부스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내가 우리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굉장히 후하게 이제 대접을 해주죠. 19절에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레위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먹을 게 있으니까 잠자리만 좀 주시면 돼요. 그런데 20절에 그 노인이 뭐라고 하죠?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래에서는 유숙하지 말아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여기 또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또 이렇게 단어가 또 이렇게 튀어나오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이제 장인하고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대로 이렇게 있다가 또 길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내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또 동양 사람 노인을 만나가지고 인심 좋은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또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제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20절부터 이제 무슨 일이 있지요? 참 묘사하기도 힘듭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제 그 집을 찾아왔어요. 마치 옛날 소돔과 고모라 시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롯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불량배들이 와서 그 사람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해야겠다. 우리가 성폭행을 해야겠다.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러면서 내놔라.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행패를 부렸던 것처럼 마치 지금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물론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땅에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이름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취한 그 땅입니다. 근데 지금 그 땅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이제 뭐 이렇게 동성애가 이렇게 아마 굉장히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왜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을 이렇게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를 욕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뭐 어떤 추석에 의하면 이제 레위인을 욕보여서 우리의 어떤 그 지배권, 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제 그렇게 추석을 하는 그런 이제 추석도 있습니다.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제 그 손님을 대접하는 어떤 한 예인 거죠. 그 이 사람을 내주기가 힘들다. 이 사람은 내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있고 내 딸이 있으니까 차라리 내 딸을 취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딸과 이 사람의 첩, 자기가 이렇게 4개월 동안 헤어졌는데 너무나 이제 만나고 싶어서 그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만나서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그 첩을 이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 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26절에 보니까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받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굉장히 이제 그 끔찍한, 이렇게 묘사하기도 힘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레위인의 행동입니다. 그의 주인, 여기서 이제 여기 주인은 집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레위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첩의 주인, 이런 뜻이겠죠. 일찍 일어난 그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 있는 걸 보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걸 보고요, 야 이제 일어나자, 우리가 가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해서 데리러 왔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주고 별다른 어떤 그런 자기는 반항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리고 밤새 이렇게 능욕을 당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자 일어나자 가자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움직임이 없는 거를 보고 굉장히 끔찍한 일을 하죠. 그 시체로 이제 여겨지는데 사실 이제 이 시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책에도 이게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까?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일 수도 있고 시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봐서는 아직 다 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뭐 근데 분명한 건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었겠죠. 근데 너무 어떤 분노에 가득 차서 그 몸을 열두 조각을 냅니다. 굉장히 엽기스럽죠. 그리고 열두 조각을 각각 열두 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리고 내가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형제들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기가 막혀가고 기겁을 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다시피 하는 일들이 이제 20장과 21장의 내용입니다. 아,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사기를 이제 저술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어떤 그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더니 잘 먹고 잘 살았대요. 마치 어떤 또 모든 동화의 엔딩이 백설공주와 왕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같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빗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실제로 백설공주가 애를 많이 낳았는데 뭐 애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이 막 극심하게 되고 그 왕자에게 막 이렇게 갈구게 되고 그래서 둘은 거의 뭐 이혼하게 되었더라 뭐 이런 이제 빗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뒤에 이야기를 더 만들어내게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 현실은 동화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만 해도 대학 들어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대학 오니까 이게 현실 무게가 더 와닿잖아요. 취직하기 전에는 야 내가 정말 취직만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는데 싶었는데 막상 취직하고 나면 더 현실이 확 와닿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랫동안 꿈꿨던 게요 작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해 초에 약간 좀 허무했어요. 내가 이제 더 뭘 이뤄야 되나. 이게 뭐였냐면 이제 결혼하는 것과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과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됐어요. 되고 나니까 뭔가 많이 이루었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게 현실이 이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이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훨씬 더 현실의 무게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현실은 절대로 동화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겠는가 싶은 일들이 매일매일 신문과 인터넷과 어떤 그 TV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막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자, 성경은 그냥 우리의 현실의 어떤 무게, 우리의 현실의 어떤 비극, 우리의 현실의 어떤 그 처참함을 그냥 좋은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예쁜 이야기로 딱 봉합한 다음에 어떤 그 마치 그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가 중독에 걸린 어떤 그 물질들을 흡입함으로써 현실을 도피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이었다면 니체가 비판한 비판이 맞을 거예요. 니체는 약자의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손을 들어주는 어떤 그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창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렇게 중간중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정말 끔찍하고 엽기스럽고 정말 이렇게 아이들에게는 보여주면 안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인물들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어떤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궁극적인 완성인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올라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의 어떤 이성, 자기의 합리성,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어떤 그 본능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어떤 그 이삭의 모습, 어떤 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앞으로 오실 이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마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정점이 있다면 이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그 중간에 조금만 봉우리들이 있는 거죠. 봉우리들이 조금만 언덕들이 있고 최종적으로 맨 끝에 봉우리에 예수가 계시는 건데 이 봉우리의 끝에 올라갈 때에 우리는 잠깐 이 최종적인 이 고지 예수를 잠깐 보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그 영감을 그런 이제 부분에서 얻습니다. 그러나 어떤 언덕, 어떤 봉우리 그 꼭대기에 올라갈 때뿐만이 아니라 봉우리가 있으면 골짜기도 있죠. 골짜기의 그 흙흙의 심념, 그 골짜기의 어떤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도 우리는 어떤 이 산, 이 최종적인 봉우리의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왜 이리 깊은가? 왜 이렇게 그늘이 깊은가? 왜 이렇게 흙암이 깊은가? 왜 이 산은 왜 이렇게 깊이 내려가는가? 정상은 분명히 저 위에일 텐데 거기로 가는 길은 왜 이렇게 깊은가? 그만큼 이 산이 얼마나 크고 그만큼 이 산의 어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우리가 속한 이 고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이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 골짜기의 그 10년, 그 밑바닥의 그 10년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개입을 하시지만 그들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율에 맡겨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21세기, 20세기, 21세기를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떠오르는 말이 바로 자율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종교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살았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가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살았다면, 혹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사람들이 살았다면,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가 좋은 대로 살아라. 너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너의 인생을 값지게 사는 비결이다. 종교에 얽매이지 말고, 어떤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고, 가족에게 얽매이지 말고, 전통에게 얽매이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근데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들이 통제받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 그들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단어들이 나오는 데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향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보니 그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이렇게 지배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떤 공동체의 인생을 우리가 자유롭게 살면, 우리가 서로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결국에는 자율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어떤 프랑스 혁명에서 이야기하는 자유, 평등, 박애 이러한 멋진 가치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폭력이 그들을 지배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더니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듯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율법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이들이 범하잖아요. 무시무시한 일들을 범하잖아요. 현대인들이 이야기하기에도 끔찍한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죄가 폭력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지요. 이 레위인. 사실 지금 레위인이 분노를 쏟아야 될 대상은 그의 죽은 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지금 분노는 너무 큰 거예요. 나에게 이런 수치를 주다니, 나에게 이런 수욕을 주다니,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다니, 저 나쁜 새끼들 죽여버리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분노를 지금 누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의 신체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애꿎은 희생자에 불과한 그의 첩에게 그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나라는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뻥 하고 터진 거예요? 베냐민 지파. 얘네들이 끔찍한, 그 레위인에게 정말 끔찍한 일을 했다더라. 그래서 아주 화가 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화는,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화였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화는 나라가 왜 이 꼴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막연한 현실, 이겨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화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를 어디에다가 푸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 전체에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그 분노가 생길 때 이 분노를 어딘가 쏟아내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상담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런데 어딘가에는 쏟아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그런데 지금 그 대상에게는 지금 쏟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레위인이 그 불량배들에게 쏟을 수 없으니까 그 분노를 지금 자기 첩에게, 자기의 통제권 안에 있는 자기 첩의 육신에, 시신에 지금 그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첩은 왜 그렇게 능욕을 당했을까요? 근데 이 와중에도 보면 사실 레위인이나 이 이후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나 이 죽은 여인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고려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자기 분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첩은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기부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들은 기부하러 들어갔을까요? 예루살렘과 여부스성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인은 여부스성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그는 여부스성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날이 늦었기 때문에. 날은 왜 늦었죠? 장인어른이 그렇게 먹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첩이 죽은 거는 그 첩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입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이 첩이 죽은 것입니까? 사실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열받는 거예요. 우리 삶에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삶에 내가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어떤 피해들이 내 삶에 확 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부모님 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셨다든지,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열심히 공부했을 뿐인데, 우리 이제 선배들이죠. 나는 열심히 공부했을 뿐인데 갑자기 IMF가 뻥 하고 터지면서 취직이 안 된다든지,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취직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건설회사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확 구조조정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분노는 남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왜 내 삶 가운데, 왜 옆에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분노를 어떻게든 풀어야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노를 도대체 어디다 풀어야 될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여의도에서 칼부림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이분이 이제 억울하게, 이 범인이 그분 생각하기에는 억울하게 이제 회사에서 잘렸는데, 이거를 풀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 다닐 때 자기 이제 그 동료였던, 상사였던 사람들에게 애꿎은 이제 칼부림을 했던 거죠. 그러나 원인을 따져보면 그 상사가 정말 잘못입니까? 정말 자른 사람은 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만든 정치인들 잘못일까요? 경제인들 잘못일까요? 삶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교통사고는 났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날마다 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인생의 현실 속에서 뭐가 그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분노를 쏟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어떤 감정의 상태셨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으셨던 분이야 좋은 마음으로 오셨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이 자리에 왔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던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그럼 딱 왔는데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오늘 왔는데 왜 청년 2부가 찬양 있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 옷을 이렇게 하얗게 입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오늘 설교하는데 왜 강선 목사님이나 서 목사님 설교 안 하시고 왜 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야?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분노를 어딘가에는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분노가 지배하는 삶.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인간이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인간은 그 분노를 조절하거나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행동들, 우리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사고를 당하고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막막한 상황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이 과연 무엇에 기반해서 행동을 하는가 살펴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건 반면 교사인 거죠. 오늘의 예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요셉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굳이 성경을 안 찾아봐도 기억이 나잖아요. 요셉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게 나 때문이냐고. 그냥 아버지가 죽은 내 어머니에 대한 어떤 추억도 있겠고, 내가 그렇게 이뻐 보이게, 내가 이뻐 보이게 태어난 게 내 잘못이냐고. 그렇죠? 내가 형들보다 더 잘나게 태어난 게, 아버지 눈에 잘나게 보이는 게 내 잘못이냐고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고, 또 어머니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갖는 어떤 그러한 그 분노와 이거를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요셉에게 쏟아내죠, 애굽은.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이제 애굽을 이렇게 팔려갑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가는 과정도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한 일은 상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자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하자 거기를 벗어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워낙 실력자의 아내니까 그냥 감옥에 갇혀서 그냥 이렇게 계속 거기서 죽은 양창 거기서 지내는 거잖아요. 그 화려한 그 젊은 날을. 그 분노를 도대체 어디다가 쏟아부어야 할까요? 저 같으면 아마 감옥에서 부득부득 그 저기 형들을 죽이겠다고 막 그냥 이렇게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옥 이 벽에다가 형들이 이름 한 명씩 쓰는 거죠. 루벤, 유다, 그리고 이제 해골을 옆에 딱 그려놓고 내가 여기서 탈출만 해봐라. 아니 몸에다가 막 새기는 거야. 문신으로 탁, 탁. 그래서 이름을 새겨서 한 명 없을 때마다 탁 X표를 딱 하고 이렇게 연쇄살인범처럼.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분노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으면 분노가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죽음이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사망이 그를 지배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이렇게 온화해 보이지만, 네, 별로 부정하시는 눈빛인데요. 20대 초반에는 굉장히 성격이 트러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불만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다 불만인 거예요, 다. 이제 제가 다니던 이렇게 목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불만이고, 뭐 누가 이렇게 부흥사분들이 오셔서 맨날 헌금 강요하는 것도 불만이고, 아니 왜 선배들은,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청년부 선배들은, 아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또 우리가 빨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빨리 확장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냥 다 자기 일에만 바쁜 것 같고 신앙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고등부 때 청년부로 올라가면서 우리 고등부 애들이랑 같이 손잡고 올라가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통성기도 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청년부를 바꾸게 해주십시오 막 통성기도 하고, 저 믿음 없는 저 형들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너무 그냥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한국 교회도 다 이상하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다 걸리는 거예요. 분노가 차올랐어요. 분노가. 왜 나는 이런 교회에 다녀야 되지? 왜 한국 교회는 이 모양이지? 왜 내 현실은 이렇지? 분노가 막 차오르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어 라고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막 인정하니까 또 이게 분노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분노의 감정이 나를 너무 이렇게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 분노를 어딘가는 풀어야겠는데 사람한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약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동대문 어딘가를 이렇게 우산을 갖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인생에 화가 나는 거예요. 도저히 막 내가 도대체 왜 사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다 짜증나는 거야, 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오는데 우산을 접고 갑자기 옆에 있던 플라타나스 나무를 막 때렸어요. 그리고 우산은 쪼개지고, 그 불쌍한 우산. 우산은 무슨 죄야? 아무 죄가 없죠. 우산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우산이 나에게 뭘 잘못했을까요? 내 손에 들렸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우산이 잘못한 건. 근데 분노가 나를 지배하니까, 사망이 나를 지배하니까 이 대상이 인과관계가 없는 그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다 분노를 내가 막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누구든 뭐 드라마 사랑과 야망의 어떤 끝부분에 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복수할 거라고 결심해서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진짜 멋지게 복수할 것 같아요. 형들한테 일로 와서 혓바닥으로 내 신발을 핥아봐라든지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라든지. 저도 죄인이거든요. 제 안에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님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여기 애굽에 오게 된 거는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인과관계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 그때 왜 아버지는 왜 나를 편애하셨어요?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왜 나로 하여금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형, 큰형은 뭐 했던 거야? 둘째 형은 뭐 했던 거야? 왜 형들은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같은 뱃속은 아니죠. 하여튼 같은 핏줄로 태어난 나를 어떻게 팔 수가 있어? 형들은 사람도 아니야. 가서 저희 가서 피라미드 짓는 데 가서 고생 좀 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젊은 때 그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을 때 그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 박 목사님처럼 인생의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지혜를 갖춰서 차분하게 모든 일에 대해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충우동을 해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근거에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고 어떤 화가 치밀어 올 때, 그리고 내가 어떤 그런 거에 반응해서 행동을 하게 될 때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왕이 없으므로 내 멋대로 내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다가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는 선택을 하십니까? 결국 레위인의 이 분노의 선택은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지파를 멸절 위기까지 가게 하는 어떤 동족 간의 비극으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애꿎은 어떤 그 처녀들이 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레위인의 첩 한 여자만 죽었을 뿐이지만 레위인의 이 분노의 행위를 통해서 수백 명의 여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시면 알 거예요. 레위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분노로 자신의 인생에 어떤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의 예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잘 아는 우리가 구절인데요.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그 말씀 생각나세요? 그 박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자살하러 오신 게 아니다,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러 오셨다. 예수님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 레위인이 겪는 현실보다도 훨씬 더 억울한 현실 앞에 지금 계시는 겁니다. 의인이시고 유일한 이 세상의 의인이시고 신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오해받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죠? 겟세마네에서 그 고민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사망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사망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한 씨앗을 심으셔서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 레위인의 행동과는 매우 반대되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 다 어느 맥락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언제 성찬을 제정하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성찬 제정하시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맥락을 보면, 6장부터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떡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포도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그 맥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떡은 내 몸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내 죽음으로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이 사망 가운데 내가 내어주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믿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사망조차도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알았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봤던 그 하나님, 요셉과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봉우리에서 그 하나님의 큰 일, 최종적인 큰 최종 정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어떤 봉우리가 아닌 골짜기 깊은 곳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져오시는 그 봉우리가 그 크기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죄악의 10년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분노로 자기 앞에 있는 어떤 비극에 대해서, 자기 현실에 대해서 분노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자기 자신을 그 분노의 현장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 예수님이 심으신 씨앗은 많은 부활의 열매로, 성도들의 구원이라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순간에는 그 일의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그 일의 결과와 열매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레위인과 같은 현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억울한 현실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때 왕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그럼으로써 실제로는 자기가 아닌 그 안에 있는 분노가, 그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자기를 지배하게 했던 레위인처럼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그 걸었던 그 영예로운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교통사고 같고, 우리의 현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을 당한, 그래서 피 흘림과 흐느낌과 비명은 있지만 그러한 현실을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러한 현실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떤 분노를, 우리의 살의를 어떤 대상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걸으셨던 것처럼,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끌어안고 감수하고 생명으로 내어놓는 그 결과에 그 길을 가는, 그래서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